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치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들은 그냥 이렇게 휙휙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궁금하고 약간 이렇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좀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것에는 성경은 사실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한두 줄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혹은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보면 그의 전생애를 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들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아마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의 어떤 이제 그 유물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보면 그 국토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야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인간적인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를 넘어서 성경이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그 현대 세대를 이제 재핑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기듯이 끊임없이 그 많은 정보들을 수많은 어떤 뉴스들을 수많은 어떤 여러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주의 깊게 보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아내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면 그 하나의 채널을 고정해서 못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혼나고는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도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지요. 서너 개 되는 기독교 방송, 그리고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 기독교 방송뿐입니까? 천주교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가끔 이렇게 증산도 TV도 가끔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수많은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간성이 더 깊어지는가? 오히려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 반대의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지 많은 어떤 정보를 안다고 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그 우물물을 이렇게 떠서 우리가 물을 먹는 그런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아주 집중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잘 다루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정도 어떤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그 기간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카메라가 그 어떤 장면을 가까이 돼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처럼 세밀하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담아내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게 되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긴밀한 연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8절에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이 6절의 어떤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끊임없는 배신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도 자신들이 실패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의 어떤 실수와 반역과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모세의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 이스라엘이 그 겪었던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 이후시대, 하나님은 한 번도 불성실하게 그들을 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이나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좀 힘들 거다.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럼에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해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우상을 쫓고 아수르를 쫓고 바벨론을 쫓고 애굽을 쫓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이렇게 흩어버리시죠. 그러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불성실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북왕조의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강대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대한 제국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면 부수적으로 쫓아오게 되는 것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을 온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혹한 역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편 80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내가 그것을 가져와 이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어째서 그 맺어지는 열매가 하찮은 열매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내용이 시편 80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보내주신 목자 같은 존재들이 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귀인들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을 해야더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약에서 내내 사용되었던 이런 이 유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혹독하게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 그들이 역사의 어떤 시련에 몰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이스라엘이 못 이룬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창세 전에 예수, 그 우리가 이제 그 표준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삼고 있는 AD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이제 그 세웠던 칼케돈 신경에 의하면 창세 전에는 그 성부에게 나시고 영혼으로는 성부에게 나시고 몸으로는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마리아를 통해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이 유한에 담겨요. 사실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어떤 중세의 중세 신학자들의 철학자들의 전제였지요.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인류에게 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단지 너 이거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겁박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내용,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의 울타리가 없다면, 이 율법의 울타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내가 서 있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인간의 방식으로 너도 이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떠할 때 참된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 같이 설 때에 참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러한 이 내용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꾸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질량의 이제 근거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는 힘이지요. 현대의 그 물리학자들은 그 중력에 따라 어떤 그 질량에 따라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한히 유한이 된 그 예수님의 몸. 물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예수님께 어떤 자석이 달라붙는다든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그 기억의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을 끌어당기셔서 세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인생을 재편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1분 1초 1분 1시간이 쌓여서 그냥 누적되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냥 그것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그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고 마는 어떤 자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관계의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참된 그의 삶을 살게 되는가, 인간은 언제 참된 그의 존재를 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했던 일들,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했던 일들, 내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신자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을 통해서, 나의 이 말을 통하여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참된 목자다,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구약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이미 율법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에스라서 9장 같은 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문에 잘 드러나 있죠.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고 천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베풀고자 원하셔서 부름받은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징벌의 내용들, 저주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당연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갔다가 귀환해서 보니 우리의 처지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이방의 신들을 쫓고 이방의 문화를 쫓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자괴가 그들을 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히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진멸하기까지, 선지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신의 민족이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그 역사적 경험을, 그 역사의 불구덩이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분인가를 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하심은, 그런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절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신들을 쫓는 너희 스스로도 어떻게 못하는 너희를 내가 이겨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라고 말씀했던 그 예레미야의 음성처럼 너희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우상에 대한 너희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너희 자신의 욕망 속에서 너희 자신의 죄된 성향 속에서 내가 그것을 끊어 너희를 구출해내어 내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 내가 세워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화해를 선포하신 날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 붙잡혀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단지 허무한 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너희를 회복시켜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무한 대로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민 속에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대로 소멸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너희를 묶어 연합하여 심지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구약에서 언뜻 언뜻 보였던 그 일들이 구약에서 언뜻 언뜻 암시되었던 그 일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남자,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단지 시간이 흘러가며 나이를 먹고, 단지 시간이 흘러가며 이 모든 자연 속으로 소멸되고 마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한히 한 육신에 담겨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세속의 시간, 이 세상의 멸망의 시간, 이 세상의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기만과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의 행위는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행위들은 단지 오늘 우리가 2015년 8월에 어느 날에 모여서 하는 그저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태초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가져오시게 될 참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펼치실 그 영원의 편린들이 바로 우리의 오늘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한번 찬양 부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대면할 그때에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게 될 그 찬양, 그 모습,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지금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일상은 그러니 영원의 한 조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베푸시는 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암시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펼치시는 영원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원 가지에서 떨어진, 원 나무에서 떨어진 메마른 가지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우상 숭배요,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간이 되시고 무한히 유한히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은 단지 허무와 단지 소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답게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